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구약 신약성경 27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떡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겁니다.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죠.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떼어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서 주셨죠.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서도 떡을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셨습니다. 떼다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거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이로. 예, 잘 모르셔도 됩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죠. 자, 떼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인데 이를 향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말한 기념하라는 상기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떡을 먹으면서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를 위하여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 그 다음에 잔을 마시면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하라, 상기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떡을 먹고 그냥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성찬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노회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노회 가면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받으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근데 제 옆에 앉아있던 한 젊은 목사예요. 저보다도 서열이 한참 아래입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타이핑을 이렇게 해요. 하다가 이 잔이 오니까 잔을 옆에다가 딱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타이핑을 하다가 받아서 주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려놔요.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다가 그 내려놓았던 잔을 들고 홀짝 하더니 탁 내려놓고도 타이핑을 해요. 제가 저 친구를 어떻게 좀 야단을 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덩치는 저보다 훨씬 커요. 서열은 저보다 한참 아래고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부목사는 아닙니다. 저 부목사 담임 목사에게 일러줄까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제가 조금 의분을 가졌습니다만은 일단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 일러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효과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찬에 관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직통 계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성찬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이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고통을 그 속에서 느끼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성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시고 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하시는 너무나도 이 성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도 떡을 어떻게 합니까? 떼어서 줍니다. 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로라고 그랬죠. 아이로. 떡을 떼어서 먹습니다. 떡을 뗄 때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살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떡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르토스라고 그럽니다. 아르토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르토스. 이게 떡입니다. 그래서 떡집 같은 데 가면요 조금 이렇게 앞서가는 데는 아르토스라고는 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르토스가 떡이죠. 저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먹냐면은 아이로 해서 먹습니다. 아이로. 아르토스를 아이로 해서 먹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르토스를 아이로 해서 먹습니다. 떡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뜯어서 먹는 것이죠. 이 떡의 어원이 바로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토스의 어원이 아이로죠. 이 아이로 속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집어 올리다. 두 번째가 뜯어내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 똑같은 겁니다. 뜯어내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첫 번째 뜻은 집어 올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번역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발칙한 행동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저 두 개 중에서 저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기 보면은 아이로라고 한 단어가 한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제거해버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게 저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아이로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말씀을 좀 그대로 좀 두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은 거기에 가지에 접붙임을 당해 있다 이 말씀이죠.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양분을 받아서 먹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당연히 맺히죠. 그런데 저는 포도나무를 길러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포도나무에 접도 붙여봤고요. 포도나무를 또 분리를 시키려면은 포도나무는 넝쿨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넝쿨 가지를, 넝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넝쿨의 맨 밑에 부분은 가지를 벗깁니다. 가지를 벗겨가지고, 다 벗기면 안 되고 밑부분만 벗겨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두면은, 땅에 묻어가지고 돌을 눌러놓으면은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가 나오면은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곳에 심으면은 똑같은 포도나무가 돼요. 그게. 그렇게 포도나무를 번식을 시키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잘라서 접을 붙여보기도 했고요. 물론 저는 실패했고 아버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포도나무를 번식을 시킬 때는 그렇게 번식을 합니다. 근데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넝쿨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나뭇가지를 꽂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아야 돼요. 아니면은 위에 나무들을 쫙 연결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포도나무 넝쿨을 올려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넝쿨이 있습니다. 어떤 넝쿨일까요? 넝쿨은 넝쿨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넝쿨인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넝쿨들은 다 꽃이 피고, 그리고 조그만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나중엔 탐스러운 포도가 맺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넝쿨이 있어요. 어떤 넝쿨이냐 하면은, 그 위로 올라가야 될 넝쿨이 워낙 길다 보니까 땅에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땅에 툭 떨어지면은 사람이 지나가다 밟기도 하고, 특별히 개미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먹기도 하고, 막 흙에 묻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열려도 조금 열리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면은 그 열매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의 입장이다. 그러면은 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아이로 할 텐데, 어떤 아이로를 할 것 같습니까? 제거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자, 아이로의 뜻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제거해버리다, 뜯어서 제거해버리다가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거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땅에 떨어진 그 넝쿨을 집어 올릴 것 같습니까? 집어 올릴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로를 가지고 번역을 할 때에 우리 학자들은 15장 2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집어올리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제거해버리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속에는 아마 분명히 신학적으로 풍부한 그게 합당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버리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고 해서 바로 제거해버리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거를 해버린다는 뜻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집어올려서 다시금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것, 이걸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농부라면은, 저는 포도를 길러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경우에 포도 땅에 떨어진 넝쿨을 들어 올려서 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젖먹이를 혹시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회초리를 드시는 강도가 강해지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 한 명도 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대신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두 개 절 속에도 아이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번역을 또 하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 아이로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겠습니까? 무엇을 집어올린다고요? 뱀을 집어올리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뱀을 왜 집어올립니까? 집어올려서 뭐 하게요? 눈 맞추게요? 거기다 입을 맞추게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뱀을 집어올려도 또 그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뱀을 풀어놓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뱀을 집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막 집어올리고 눈 마주치고 입 마주치고 하다가 물려서 죽은 사람들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뱀을 집어올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어올리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어올려서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뱀을 제거해버리겠습니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뱀 집어올려가지고 눈 마주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물리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뱀을 집어올려서 뭐 하지? 뱀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똑같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죠. 멜리데 섬에 겨우 상륙을 해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원주민들과 더불어서 둘러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에 넣는 그 순간에 뱀이 바울의 손을 콱 하고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 사탄, 뱀, 옛뱀, 용 이와 같은 것을 물리칠 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성령의 불을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얘들이 막 도망을 가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손을 확 물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유로다 하더니. 자, 바울의 손에 뱀이 지금 딱 물고 달려 있습니다. 아까 뱀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그 집어올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사도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아이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뱀을 집어올린다고 그랬죠. 사도바울이 여기 자기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의 머리를 손으로 딱 쥐고 집어올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떨어버림에 그랬죠. 여기에 아이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어 아이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뱀과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뱀과 연관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집어올릴 것이 아니라 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의 포도가지의 비유가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집어올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로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르토스라고 그랬죠. 떡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떼어서 버리다, 여기에서 이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아르토스입니다. 떼어서 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건데요, 자,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떡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이냐 하면은 영생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잔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죠. 죄사함을 상징해 주는 거죠. 떡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살을 떼어가지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르토스, 떡을 떼어가지고 아이로 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떡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서 먹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 준다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죠. 떡을 뗀다. 아이로 뜯어서 제거해버린다. 뱀의 그 영향력을 제거해버린다.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해버린다. 우리가 이 떡을 떼어서 먹을 때는 이건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걸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이면에 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는 이 떡을 떼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탄의 영향력까지도 제거해버리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장모님들이 저 떡을 잘라두었을 겁니다. 잘라두었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는 우리가 떡을 떼어서 먹었죠. 그게 사실은 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을 가지고 가시면은 한 입에 홀딱 넣지 마시고요, 떼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멋진 떡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도, 내가 이걸 떼어서 먹는 이 속에는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나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영향력이 내 속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시면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범한 떡인 것 같지만은 놀라운 떡이 됩니다. 영생을 취하는 떡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영향력이 내게서 제거가 되고, 나는 이제 이 자리에 성찬식을 마치고 나갈 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도,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제 나는 나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면은 다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 그냥 보통 때 하는 습관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찬식으로 만드시고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